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왔습니다. 모세의 세대란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과 광야의 세대였지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세대는 출애굽과 광야의 세대였다면 여호수아 세대는 이제 정복과 언약의 세대가 되겠지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과 언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설교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주시는 명령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기억나세요? 구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해주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시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명령하셔서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느냐고 더 좋으냐고 그렇게 여쭤봤었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건, 애굽의 압제자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징표, 근본이 되지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의 황제에게, 애굽의 신들에게, 온 천하 만민들에게 알리셨지요. 큰 놀라운 재앙들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뭐 어떤 황제도, 애굽의 신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아서 막다른 길 같았는데, 더 갈 곳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목마른 곳인데 60만 명이 광야에서 이틀도 버티기 어려울 텐데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 신령한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주셔서 광야에서도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도적대들과 외적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장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헤스본 왕 시혼, 바산의 왕 옥 같은 강력한 왕들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와 애굽과 온 천하 만민과 천지 만물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품에 안고 광야를 걸어가시는 아버지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매일 양식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우리 심령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언약하셨어요. 내 언약이란 것은 계약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계약은 조건과 행동을 주고받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언약을 지키고 내가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한 행동으로 조건 삼아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행동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은 인격과 인격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일생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정체성을 주고받았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에서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성품과 인격,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은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주머니에 갖고 다니며 필요할 때만 꺼내는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아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인하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살인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거짓말쟁이들이 아니야.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풍족하게 공급해 주셔. 이렇게 하나님의 전 인격으로 우리의 온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십계명이고 언약이에요. 그게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언약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했습니다. 40년간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40년간 광야에서 겸손함을 배워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 가운데 대리자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대리자로 그 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섰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의 신들도 꼼짝 못하게 벌벌 떨게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었는데 지팡이를 드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 바다가 열렸습니다. 만나가 내리게 기도하였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고 반역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다 죽여버릴 거다. 모세 너만 마음에 드니까 모세 너로 시작해서 새 민족을 내가 새로 시작할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세가 쓰임받았어요. 언약을 받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그 거룩하고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받아 내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모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일들 가운데 크게 쓰임을 받은 위대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 모세가 죽은 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모세가 남긴 발자국을 누가 채울 수가 있겠어요? 모세의 자리를 누가 대체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그렇게 반복하시잖아요. 예. 설교 원고가 수정한 게 아니고 옛날 거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세요. 우리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세요. 오죽하면 백성들도 우리도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할 테니까 제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참 많아서 제가 강하고 담대해요. 제가 연약해 보이니까 그러는 걸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세의 그 거대한 족적 앞에선 어린아이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해석을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종 여호와가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모세의 종이었으니까 약한 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시종이란 단어는 몸종이란 그 앞에 나온 여호와의 종이란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말로 해보면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에벳 아도나이 그런 말이고 모세의 시종은 메샤렛 모셰 그렇습니다. 에벳이라는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작은 자예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작전권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종이라고 할 때 그 시종이란 표현은 그런 작은 자 시키는 대로 하는 몸종이란 뜻이 아니고 부관이란 뜻입니다. 같이 보좌관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시종들이다 이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모세의 시종 추종자 여호수아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그 시종 수종자라는 말을 부관이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어 성경들도 보좌관이라고 번역해요. 다시 말하면 시종이란 말이 약한 자다 작은 자다 모세만 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호수아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구원과 언약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받을 때 산 밑을 지킨 사람이 같이 금식하면서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황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에게 거역해서 돌판을 깨뜨리며 징계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할 때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증명된 인재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두 정탐꾼 중에 하나로 열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럴 때 여호와가 주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확인하셔서 모세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네 후계자로 삼으라고 직접 컨펌 해주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자격이라면 시종이라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모세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것입니다. 시종이란 말은요 작다는 의미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보좌가 아니고 검증된 사람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모세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능력이었던, 모세의 강함이고 모세의 담대함이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너는 지켜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모세를 승리하게 한 것처럼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의 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 것이었고 여호수아의 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어투가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잘 됐다, 이제 기회가 왔어, 지금 마침내 네 시간이야, 이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치 들려지기를 히브리어 표현이 모세가 죽었다, 왜 아타, 그러니 이제는 때가 왔으니까 일어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을 잘 됐다고 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건 아니지만 네. 모세의 자리를 누가 채울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60만 백성의 가슴이 덜컹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네가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고,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함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빈자리는 큰 자리예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족적이 아니라면 그 자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집니다. 누군가가 대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지나가고 나면 흔적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그저 책에 기록된 한 줄 이름으로 그쳐요.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는 풀과 같이, 다른 어제 있었던 풀의 자리를 누가 기억합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모세의 자리가 인간의 자리였다면 잠시 커서 채울 수 없을 것처럼 공허했을지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고 어릴 적부터 미국에 와서부터 뉴욕에 와서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성격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겹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어도 정말 마음을 나눌 친구라고 생각한 친구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 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갑자기 그 친구가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사람의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친구가 지나간 자리라면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함께한 자리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던 자리. 그래서 그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곳에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길 수 있는 공허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리움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모세의 빈자리는 아무리 자격 있는 사람도 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다 하는 말이 놀라운 선언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을 몇 장을 꼽아보자면 그 중에 출애굽기 3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신 장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 이름이 뭐간데, 내 정체가 뭐간데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뭐 너는 모세다라든지, 너는 내 종이다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함께 하는 것은 I am with you. 너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인데, 모세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I am, 나는 나다, 그런데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사람, 되는 존재. 그런데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름을 모세에게,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I am with you, 내 이름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왜 헛되지 않고 귀한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I am with you,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온 인격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과 정체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대리자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네가 밟는 땅, 내가 약속하는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능력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 너는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책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구원과 똑같은 언약으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근거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의 격려였으면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은 겁니다. 위로도 여러 차례 하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위로를 하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도 너무 반복하면 내가 그렇게 쫄아 보이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잠언 제가 묵상하는데 이른 아침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이웃을 너무 반복해서 축복하면 저주로 들리는 법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그렇게 아침부터 나에게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대면대면한 사람이 같은 말 자꾸 하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은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제 딸이 19살인데요 그 어쩌다가 제 딸이 정신이 들어서 아빠 참 사랑해요 뭐 이런 말, 아빠 나랑 그 오늘 선셋이 너무 멋있는데 같이 보고 가요 뭐 이런 말을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살 때 진짜 세상에 아빠밖에 없어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하던 거랑 다르게 징그러운 말이지만, 좀 징그럽게 돼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그저 격려하는 말이라면, 여호수아가 너무 쫄아 있으니까 힘을 주는 말이라면 여호수아에게 능력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함께하려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1인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 쓰여진 책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가 품에 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사실 한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밖에서 보면요, 왜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한 말 또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집 나가라고 하고 어떤 때는 너밖에 없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 그런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1인칭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얼마나 능력이고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사슬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어주셔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의의 길을 달려갈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가로놓인, 가로막힌 막다른 길에서 여호와께 순종해서 한 걸음만 내딜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바다를 가르시는 것처럼 사실 내딛고 보니 이게 지나가는 문이었고, 사실 내딛고 보니 한 굽이 돌아 더 넓게 열린 길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서 옴짝달싹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은 교회의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완성된 사람이 그 완성된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경험을 내가 데리고 다니는, 나와 함께하는 그 후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저희 집안의 신앙 교육은 제 아내가 다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기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떨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교회에서도 목사인데 집에서도 목사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 아내가 성경도 읽히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막 저를 막 쿡쿡 찌르기도 하고 성경 암송도 시키고 기도도 시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은 뭐 있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슨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등불을 켜서 이 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그 바구니를 덮어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등불을 켰으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이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증거되는 등불로 세우셨으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증거하든 전하든 못하든 증거돼요. 전해져요. 특별히 집안에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우리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근거는 뭔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 사모함은 뭔지는 전해져요.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위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자격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쫄이니까 큰일은 못하겠네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었어요. 겸손한 줄 알고 건방지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면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것의 근거는 나의 의지도 열심도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 신앙은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후배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에게 당연하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강함과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사모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천하를 주고도 하고 싶은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의 피값으로라도 사서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전인격을 줘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해서 말씀을 주신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고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강함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정말로 확신 가운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쪼록 우리의 눈과 마음과 심령이 열려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1인칭 신앙으로 보고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가 몰라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1인칭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기억합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신앙을 기억한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늘 생각하고 기리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후배들도 신앙을 배울 것이고 여호와를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과 같은 강물과 같은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천하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의 낯을 뵙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고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그 자리에서 다 만나보기를, 다 만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